안녕하십니까? 예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죠? 뜨거워지는 날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시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항상 불러도 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으나 주는 일향 미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향 미쁘시니라는 말씀이 좀 새롭죠. 그런데 그 뜻은 항상 신실하다, 항상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해와 달과 별을 끊임없이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신실하게 끝없는 믿음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 그립거나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죠? 꿈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정말 만 사람 위에 뛰어나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하면은 우리가 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부르실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은혜스러운 찬송인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밤마다 꿈에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친히 우리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하는 은혜스러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그들과도 함께 계셔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것이니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며 주님만이 의이시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저희 마음의 의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생명이신 주님과 항상 연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말고 실제로 우리 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동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허무함, 괴로움, 죄책감, 여러분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이 없다, 또 오히려 재미가 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 가든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습들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은혜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산다면 성령의 음성을 잠재우는 사람들이요, 참 위험한 지경까지 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니면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그러하다고 가르침을 받고 믿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심각한 기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결과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좋아하거나 죄에 대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를 그치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죄를 계속하면 같은 죄를 특별히 계속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긋지긋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슈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에서 죄를 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문제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 1절만 먼저 보십시다.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생을 사신 것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그쳐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들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러므로 여기에 앞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로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은 때를 살 때 내 정욕과 육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죄를 그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쳤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험은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과 칠재앙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승천에 갈 자들은 반드시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거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해 가보도록 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무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사실 수가 있었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육신의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생기는 내적인 고뇌의 투쟁과 그리고 외적인 투쟁인 마귀와 악한 자들의 유혹과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하고 죄와 투쟁하지 않으면 육체의 고난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투쟁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을 부인할 때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고난,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우리 죄의 본성의 충동, 그렇죠? 내 죄의 본성의 정욕, 내가 과거에 해오던 악한 습관들을 내가 저지하고 내가 그것을 부인할 때에 그때 자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고난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병이 났다, 암이 걸렸다, 무슨 뭐 신경통이 생겼다,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갔다 왔다가 발을 삐었다, 피곤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면 뭐하러 특별히 여기 말씀을 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갖는 것입니다. 그건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저지하여 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며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에 사실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의 투쟁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 경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 속에 오셔서 그렇게 사실 때에 너무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소원을 올리고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어쩌면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이심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셨다? 맞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외함, 아버지를 두려워함,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나 아버지도 예수님을 경외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슨 고난으로? 육체의 고난으로 그렇죠? 죄를 짓지 않겠다는 투쟁, 그 결심,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육체의 충동을 부인하고 죄의 정욕을 부인하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부인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 십자가를 지는 것들,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괜찮대요. 어떤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나요? 없어서 그런다나요?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필요를 묵살하고 없애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천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그건 된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한번 회개했으면 그땐 끝이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없애셨는데 또 자꾸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래요. 회개가 필요 없대요. 참 이상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어오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는 없을 수가 없습니까? 죄책감, 마음의 갈등, 뭔가 불안한 것, 내가 이래서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구원 정말 받은 것이야? 라는 그 마음속에 불안한 그 느낌을 어찌할 수가 없더래요. 예? 그것만큼은 양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번쩍 일어나 깨닫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매일의 구원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얻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은 어려운 구원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제게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되었다, 순종을 배우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에 말씀하기를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는 매일의 경험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투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저희가 오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자를 1권, 2권으로 우리가 펴냈죠.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권과 2권으로 우리가 책자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는 Desire of Ages. 이 온 세대 세대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 그런 뜻이죠. The Desire of Ages.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정말 불의의 명작이죠. 영감적인 말씀이죠. 이 책 71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된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이것은 여러분 1800년도 말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잘 그리고 있습니까? 이 지상의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육체 고난을 많이 당하신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보시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처럼 음란한 데서 난 사람들이 아니요. 무엇을 빈정거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버지도 없이 예수는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한 그 영적인 경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었건만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음란한 데서 난 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한 말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육체의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 The Desire of Ages 책 88페이지 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또한 훌륭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섬기만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다. 예수의 가문을 이유로 그를 멸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탄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예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마귀와 절대로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하시는 경건한 경험이 육체의 고난이 아니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죄를 그치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의 경험도 무엇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저지하고 이기는 투쟁 속에서 생기는 경건한 경험들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4장에는 처음에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받으나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그치는 우리의 갑옷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립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내 생애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란 말입니다. 내 사는 생애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니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즉시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저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투쟁이 생기는 것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원받았으면 평안한 가운데 이젠 걱정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책임지셨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통속적인 복음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죄악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남으로, 바꿈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서 보호받는 우리의 갑옷이요, 예수의 마음이 갑옷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죄의 화살이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요. 갑옷이 있기 때문에. 갑옷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문제나 실수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 고난이래요.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마치 육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실래요? 똑같은 베드로전서 4장에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라고 말씀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고난이에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점점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떠한 자가 죄를 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므로 고난의 종류가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또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말이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경험하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라. 예? 이렇게 지금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땐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점점 분명해져요. 그렇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집니다. 왜 이제 너희에게 시련당하는 일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네로 황제의 고소 때예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시의 화재를, 로마시의 큰 불이 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말하기를 네로 황제가 말이죠. 이 로마시를 갖다가 새로 개조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이제 방화했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해석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불지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서 얼마나 억울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경건의 경험들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의 제일 처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예수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내 죄와 내 생애와 내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해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실 뿐더러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간절하게 울며 심한 통곡으로 주님께서 소원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께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합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공평하지 아니한 마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린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갑옷이 없으면 죄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님의 은혜는 그날에 족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그치는 자는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고 힘듭니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죄를 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8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아 난 구원받았다 라고 스스로 위로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 이게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는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죄의 본성의 충동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난 이렇지 뭐.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당연하고 아니죠. 육체 고난은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것이요, 죄의 충동과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 육체 속에서 그것을 못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학인 것입니다.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미 몸은 죽은 몸이에요. 죄의 본성 때문에 육체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면 내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의로운 그 바탕과 옥토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서 항상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의 파워로 우리도 살리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한번 하고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적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죠. 누굴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죄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말이죠, 성령으로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우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까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 무엇을 한다? 죄가 그친다. 죄가 그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내 육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매일 공급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의롭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맨날 아이고 내가 죽겠다, 아이고 고대롭게 없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기쁜 생애였고 항상 즐거운 생애였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그런 고통과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고뇌의 사람으로 사셨으나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밝고 항상 명랑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항상 우울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의롭게 되고 내 몸의 죄의 행실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마귀의 공격에 표적이 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평화와 구원의 즐거움이 넘친단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walking이에요. 영어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series of walk이에요. 계속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죠. 저는 제 마음을 압니다. 저는요, 성령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지배하신 일을 그쳐버리면 저는 간악한 자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인간적인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제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예수 믿고 산 지가 20년, 30년, 50년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을 죽이고 마귀의 유혹과 투쟁을 저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는 따돌림, 비난, 정죄, 고소, 핍박 이런 어려운 것들 갑자기 마귀가 뭐 이유도 없이 요백에 주는 시련처럼 시련을 주는 것들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게 되거나 내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주님께서 허용하셔서 쫄딱 망하게 되거나 우린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항상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마귀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야 한 수용해야 하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받기로 선택하고 예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평화와 즐거움이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예? 이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이죠.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 오류와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인데 그런 자들에게 죄가 중단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읽어드릴까요? 이 찬송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영국에 있는 이 폭송 가운데서 스카틀랜드의 민요 애니 로리라는 그런 노래에 가사를 붙인 것이죠.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한국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지은 가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스왈론이란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는 1892년도부터 한국에 와서 48년간 일하던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가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자 추방당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초대 한국 기독교에 터전을 놓은 사람들이 가난과 일제 핍박 속에서도 고난당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지켜보고 지은 찬송시였습니다. 그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 고난 가운데는 내 속에 죄와의 투쟁이 있고 겉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투쟁이 있어요. 그것들이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 입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 고난 가운데 즐거움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젠 정말 세상에 어두운 밤이 이제 쉬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에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마음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죄를 그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체로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